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벗 혹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렇게 불렸을까요? 대단한 이름을 얻은 사람들 중에는 다윗도 포함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가령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때일까요? 아니면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게참 중요합니다. 무슨 큰 업적을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어릴 적에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고 이 다윗의 집에 찾아갔을 때 다윗은요. 아버지와 형들 보기에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오늘 집에 큰 손님 오시니까 넌 나가서 양을 지켜라. 그래가 들판에 내보냈을 그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이미 다윗을 찍어놓고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이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전에 어릴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릴 적에 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겁니다. 답은 의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있는 듯합니다. 다윗이 적은 그거를 보면 다윗은 어릴 적부터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거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게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역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가 어릴 적에 보아왔던 그 위대한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위인들은 우리하고는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얘기를 보면 참 이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면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도, 발톱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요, 이거 못 견뎌가지고 온갖 엄살 다 떨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이순신 장군은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치러 가가 말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자기 다리를 자기가 처매가지고 그렇게 달리면서 또 쏘았다고 그러는데, 참,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안 되네요. 그가 나중에 위대한 장군이 된 것은 어릴 때도요, 동네에서 대장이었대요. 편을 갈라가지고 하는데 대장 노릇을 참 잘했답니다. 어릴 때 대장 노릇을 해본 그 사람이 커서 위대한 장군이 됐다. 그런 얘기를 보면 우리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나는 훌륭한 장수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는 걸렀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라도 한번 보세요.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하고요, 겁도 없고요, 눈물도 없는 그야말로 용감한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의 모든 위인들은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덩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진짜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은요, 이 어릴 때부터 보면 뭐가 다르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무리 봐도요, 그런 위인들하고는 다른, 전혀 달랐어요. 아, 나는 큰 인물이 되기는 걸렀구나. 어릴 때 저한테 저를 굉장히 기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죽인 그때가 아무래도 우리 나이를 따지면요, 고등학생 때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를 싸우겠다고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는지요. 참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아가면서 받은 느낌이 뭐냐니까, 아,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인들하고는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위인전에 나오는 그 위인들하고 닮았느냐, 나하고 닮았느냐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나하고 오히려 더 닮았어요. 어릴 때부터 위인이 될 소질이 따분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큰 인물이 된 인물이요, 성경엔 별로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나보다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사람은요,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는지 참 이해가 안 갈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제게 참 위로를 많이 준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늦게 목사가 됐지만 전혀 찔리지 않았습니다. 누굴 보면서요? 하나님, 모세를 보세요. 안 한다, 안 한다 하다가요, 목동생활 40년 지내고 나이 80에 지도자 안 됐습니까? 거기다 되면 45세 신학교 간 게 뭐 잘못되십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녁에 좀 잘 조는 편입니다. 저녁에 대해 졸 때마다요, 참 남사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그러다가 누구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참 위로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제가 예배 시간에 좀 졸긴 하지만 하나님 베드로보단 좀 덜하죠. 이게 참 유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선생님이 내일 돌아가신다고 저녁에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것도 세 번이나, 저는 한 번만 일라 그러면 딱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안 좋는데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위로를 많이 받는데 이런 위도 많이 받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건 맞아요. 다윗은 어릴 때 저를 참 기를 많이 죽였지만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맞아, 난 이런 짓은 안 해. 이 점에 있어서 난 다윗보다가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업적도 많이 남겼지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도 하나 둘 아닙니다. 그가 저질렀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면서 온갖 은혜를 다 베푸셨고 결국은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심지어 메시아의 조상까지 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고요, 성경에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지 참 희한한 책입니다, 성경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급족해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사들이 전부 전쟁이 나가고 없는 틈새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혼자 남았다가 옥상을 거닐다가요.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높은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가 보이면요. 그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피해야 돼요? 안 봐야 되겠죠? 보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보이는 데서 목욕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예? 본 사람이 잘못이에요? 보이는 데서 목욕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 이걸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폐가 갈려요. 정확하게 폐가 갈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자아이들이 아 남자들의 어떤 특성을 잘 모르는구나.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들이 어디 나와서 목욕하고 있으면요. 그걸 기를 쓰고 보려고 하는 여자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어디서 목욕한다는 걸 남자아이들이 알면요. 안 볼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 왜냐하면 그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알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체면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양심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 보면 안 되지 이런 남자는 아주 수련이 많이 된 수양이 많이 된 남자입니다만은 본성대로 움직인다면 안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남자 중에는요. 그건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들의 특성이 좀 이렇다라는 걸 이해를 빨리 하는 것이 복입니다. 좀 빨리 알아야 되겠는데요. 가끔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도로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여자다운 몸매를 노출하는 것이 남자들에게 이게 얼마만한 유혹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잘 모르는 듯 싶어요. 남자 여자 싸웁니다. 네가 꼬리 쳤잖아.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언제?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렇게 싸운다 치고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남자가 보기에는 꼬리 쳤어요 분명히. 근데 여자는요. 아니 나 안 쳤어. 내가 언제 꼬리 쳤는데? 맞아요. 여자는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뿐인데 늑대인 남자 눈에는 그게 꼬리 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일상적으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저 늑대한테는 꼬리 치는 걸로 보인다라는 걸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어릴 적에요. 옛날 목욕탕입니다. 주로 이 벽이 송판으로 된 거. 송판으로 된 목욕탕이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송판은 희한하게 구멍이 생기잖아요. 무슨 애들이요? 시내 어느 목욕탕에 가면 이런 구멍이 뚫혀서 있다? 소문만 돌면요. 얼마나 몰려가는지 모릅니다. 그 소문 듣고요. 그 목욕탕 안 가보는 놈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에도 물론 저는 그 말 듣고 그 어느 목욕탕인지 가본 기억은 안 나는데 여하튼 남학생들이 모이기만 모이면요. 그 목욕탕 얘기하던 기억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 통풍구에 그 올라섰다가 이 바람이 팍 부는 바람에 치마가 이렇게 휙 올라간 사진 아시죠? 누구 사진이에요? 마를린 몰로죠? 그 그림이 남자들에게는요 모나리자보다가 훨씬 더 예술적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은 보고 그렇게 감동 안 받는 사람도요 그 그림 보면요 훨씬 더 감동받습니다. 예술적인 거야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자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여자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야야, 저서 누가 목욕하고 있단다. 남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거 안볼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만은 밤늦게 아이들 집에 다 돌려보내고 문단속 다 하고 맨 나중에 이제 퇴근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요. 밤좀 늦은 시각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아이들 다 갔는데 두 녀석이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옆에 붙이고 왜 인마 일찍 안 가고 밤늦게 이러고 있냐고 야단을 쳤더니 요놈들 하는 소리 보세요. 선생님, 우리는 몸이 무기라서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는 키가 조그마하고요. 하나는 통통한 아이예요. 우린 몸이 무기라서 괜찮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여자로 알고 잡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까불고 있어. 이게 다 임마. 그래서 둘이 붙들어가서 결국 밤늦게 집에 가서 다 데려다 주고 제가 갔습니다. 걔들이요, 저거는 키도 작고, 얼굴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몸이 통통하고, 뭐, 요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를 여자로 보고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거 생각이고. 고약한 사람들, 못된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 여자 아이들이라도 남자들에게 어떻게 보인다는 거 이거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참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수양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나갔는데요. 페달 밟기가 싫더라고요. 빨리 가기가 싫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 많이 가는데 거기요. 페달 빨리 안 밟고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좋은 경치를 두고 왜 빨리 가요? 왜요? 여름에 시내 나가보시면 압니다. 그게, 저게, 뭡니까? 노출이 많이 된 옷, 그 다음에 몸에 쫙 달라붙는 옷, 이런 것들이요. 남자들 눈에 참 좋은 말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죠. 여름 되기 전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좀, 가르쳐 주든지,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러셔요. 예배 시간에는 제발 좀안 그랬으면. 왜요? 여러분, 목사 눈에는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여야 될 시간에 여기 있었어도요, 이게 좀 가면 자꾸 눈이 글로 가요. 목사만 그렇고 예배 시간에 괜찮은 줄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뒤쪽에 있는 남자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얘기하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럴 때에 여자아이들이요, 너무 여자 티가 나도록, 몸매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옷을 입고 나와 있으면 찬양을 하면서요, 쳐다볼 수가 없답니다. 자꾸 딴데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이 남자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고 여자들이 여름에 저 나시 이거 뭡니까? 이거 소매 없는 거, 그다음에 속 너무 비치는 거, 너무 짧은 거 그런 거 입고 오지 마세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씨, 옷도 만들어 못 입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는요, 그것이 다른 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참 크다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데, 차마 그런 말을 못해서 그냥 점잖게, 좀 점잖게 입고 오셔요. 이러는 거죠. 그게 주변 남자들이요, 예배 드리는데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안 보면 될거 아니야? 그렇죠? 안 보면 되죠? 남자들의 눈은요, 자동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보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여자분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나와가 찬양을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만약에 눈 감고 예배합니다. 눈 감고 예,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 눈 뜨고, 그냥 예배 시간만은, 찬양할 때만은, 그저 여자로 안 보이고 그냥 함께 찬양하는 형제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차림이면 예배 시간에는 그게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미안합니다마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남자들에게는. 그렇다는 걸 여자분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고 특별히 젊은 분들이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남자들에게 이런 특성이 있으니 다윗이요 목욕하는 여자를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막 웬만하면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해나 내도 그 상황이 되면 참 안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으니 그 정도는 막 좀 용서해주고 눈 감아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라면요 수양이 조금 더뎠기 때문에 더군다나 목사가 그래서 되겠냐고 양심이 때려올 것 같으면 아마 자제하고 제 것만 보고 돌아섰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 본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지. 보고 난 다음에 누군지는 왜 알아보냔 말이에요. 알아봤습니다. 자기에게 아주 충실한 부하의 부인이더라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왜 부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불렀으면 알아봤으면 끝내야지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결국은 불륜을 저지른 거죠. 남의 아내를 급탈한 셈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참 재밌는 게 하필이면 이 여인이 부정을 깨끗하게 한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대로 따른다면 이 여자가 아무리 마음에 들었어도 지금은 그런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면 더 좋았겠는데 억지로라도 막아줬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부정을 깨끗하게 한 고로 잘 때가 참 잘 맞네. 그래서 같이 잤어요. 며칠 만에요? 임신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복이 터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아이카. 그래서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꾀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집에서 하룻밤 자도록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될까 했는데 이 장군을 불렀더니 이 장군이 참 충실하네요. 내 상관 그리고 여호와의 개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 혼자 어떻게 집에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안 갑니다. 끝내 집에 안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때만은요 다윗의 눈에 이놈의 자식 어때요? 죽일 놈인 거예요. 이게 이제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우리아를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아를 죽이려고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여러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와서 결국은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 다윗이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옛날의 왕들은 무슨 짓인들 안 했습니까만은요 이보다 더한 짓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도 이 정도 되면 다윗요 갖다 버려야 될 사람 아니에요.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이끌고 가시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한 1년쯤 지났는데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이 고약한 짓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말 속담이요. 똥낀 놈이 화낸다고요. 잘못을 지적당할 때 그 잘못을 순순히 받아들인 사람 지극히 드뭅니다. 일단은 부인하거나 화를 드내거나 덮어씌우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은데요. 다윗이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고요. 그 자리에 처절하게요. 회개하고 쓰러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징계를 가하겠다고 하는 그 징계를요. 다윗이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첫 번째 사건이 그렇게 해서 낳은 그 아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아이 죽습니다. 이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다윗이요,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요, 안 들어주셨어요.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그 신하들이 감히 말을 못합니다. 저렇게 울며불며 금식하고 매달리고 있는 저 왕에게 아이 죽었다는 얘기를 했다가는요, 이 왕이 그냥 막 기절해가 죽어버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쭈삐쭈삐거리고 있을 때 다윗이요, 애가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이게 다윗이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게 뭐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밥 먹자. 이겁니다. 신하들이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밥안 먹고 그렇게 울며불며하던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 밥 먹자. 이게 뭔 말입니까? 다윗이 오히려 그거 설명을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줄 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으니, 이 아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내가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주로 이 머리로 순종을 잘하죠. 감정은 순종이 안 돼도 머리는 순종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헌금도 하지만 속으로는요, 가슴 속으로는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린 그렇게 감사드릴 때가 많아요. 그럼 다윗은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가 아니고요, 감정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건데, 그게 밥이 넘어갑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으니, 이젠 모든 것을 접어두고 밥 먹자, 돌아가자.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굴복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후에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본래 이름이 요디디야죠. 뜻은요,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지만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보시고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솔로몬이로 불려지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 저 다윗이요 그 징계를 다 받아들여요. 그 아들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서 한 아들이 죽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 나오죠. 그 아들이요, 백주에 10명의 후궁을 전부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쫓겨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옆에 있던 장군이요, 임금님, 저거 한 칼에 날려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두래요. 그냥 두라면서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세 가지 중에 마지막 것이 제게 참 감동을 많이 줬어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내 몸에서 난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울 집안 아니냐? 그게 오죽하겠냐? 뭐 이런 얘기죠. 그 중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둬라. 내가 억울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신다. 혹시라도 아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또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 알아요.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 속이 쓰려요.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저 억울한 말 하는 저놈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도 억울한 말 한마디만 들으면 잠못 자잖아요. 이가 바닥바닥 갈리고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억울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인다면 그게 낫다는 거예요.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말은 저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놔두라. 그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다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억울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내가 참고 넘기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고약한 인간보다가는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그게 더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못은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엎어지는 거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침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다윗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이 있고요,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위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신다는 말씀 때문에 혹시 두렵지 않으세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요, 도끼로 찍어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빨리? 열매 맺어야죠? 예, 네. 어떻게 열매 맺어요? 신약성경에 몇 군데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있는 표현, 그다음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그편볼 때마다 유심히 잘 보세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린다. 그때 좋은 열매란 예수 믿으란 뜻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에 좀더 덧붙이면 더욱 좋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위인보다도 더큰 일을 이미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돼 있는 딱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데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셨나요? 믿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큰 나라를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탁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목동시절에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했는데 왕이 돼서 업적도 많이 남겼지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고약한 짓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앞에 깨끗이 순복하는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인이라고 말하는 위인이라고 말할 때의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 즉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사람들은요, 뭔가를 큰 일을 이루었을 때 그걸 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약점들을 덮어버립니다. 성경은요, 그가 큰 일을 했던 아주 고약한 일을 했던 하나도 덮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굉장히 위대한 조상입니다. 그 위대한 조상의 이 부끄러운 일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합니까? 성경은 그런 걸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리 큰 일이겠어요? 또 반대로요. 우리가 참 못된 짓을 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못된 짓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못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 이거 이상의 큰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에 위대하다고 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하냔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돌려서 보면 정말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짓들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일 저런 일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도 했지만 형편없는 일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질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엎어졌다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걸 믿고 따른다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아, 그럼 뭐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예요. 작은 업적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거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만은 그것은 작은 업적입니다. 그거 다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것보다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가장 크고 놀라운 업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를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부터는요,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쓸 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에 알맞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며 그에게 큰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신앙의 용사로 멋진 일도 많이 남겼지만, 또 우리가 보기에 우리보다 더 못한 참 고약한 나쁜 짓도 많이 저지른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왔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으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주 건강하게 다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